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고 지치고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개인과 가정은 물론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 공동체 등의 해체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침체와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피곤함과 무력감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듯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인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39장은 심판과 경고를 중심으로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에 빠졌기 때문에 주어진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은 후반부의 시작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전하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대략 6,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극심한, 극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라고 탄식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깊은 고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초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곡으로 돌아오도록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지치고 낙심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무궁한 지혜로 일하심을. 이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기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과 회복이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지혜로 일하심으로 다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을 일러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치고 무기력해진 무력한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언급한 소년 또 장정은 아마도 모든 연령층에서 아마도 가장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피곤하고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이나 관계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지치곤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종으로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온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승리 직후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아방왕과 그 아방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이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완전히 소진된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쳤고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꼈고 홀로 남겨졌다는 고립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러한 상태에 놓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며 쉬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충분히 쉬고 또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지쳤고 무기력했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다시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약점이나 또 연약함, 또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이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부정하거나 이를 철저히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함돼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또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스스로를 비하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이지 부끄러움의 조건이나 대상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칠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버티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든지 그것이 영적인 침체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해야 할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가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에 충분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택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치고 무너지며 낙심하고 무기력해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 신뢰와 불신의 교차점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깊은 밤, 갈릴리 바다에는 거센 바람과 파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담배는 이 풍랑에 휘말려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무리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단순히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이제 도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 라고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시선은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환경,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친 파도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환경으로 향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사건은 믿음과 의심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쉽게 교차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지만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지고 말았지만 적어도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힐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만이 들을 수 있었던 주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친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물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의 믿음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가 처한 환경이 그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의심이 찾아왔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그 빠져가는 물 속에서 친히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심, 신뢰와 불신의 교차점이 반복되는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큰 도전을 했지만 주어진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 인내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부르짖고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씀을 들을지언정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도전하시되 끝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즐겨 듣고 부르는 찬양들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과 주품의 품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살짝 바꿔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폭풍과 몰아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시로 건져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세 번째는 요아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악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카와입니다. 이 카와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묶이고 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카라는 단어는 원래 꼬다, 역다 또는 묶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 가닥의 실이 엮여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엮이고 강해지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동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카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카아에는 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처럼 긴장감과 기대가 당겨져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저녁에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요아를 악망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전인적인 회복을 포함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속적인 인내와 힘을 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어진 환경,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 우리를 포기하는 그 환경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걷던 베드로의 믿음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의심과 두려움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강하게 묶이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케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지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